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표준시라고 하면은요, 한 나라나 넓은 지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뉴스를 들으실 때 종종 현지 시각, 동부 시각 이런 말이 나오죠. 한반도 시각 그리고 미국의 시각이 다른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과 유럽 나라와도 시차가 나는데 이 둥그런 지구 각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서입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시는 UTC를 기준으로 20개가 좀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이 20개가 넘는 지구 안에서의 여러 시간과 상관없는 지구가 아닌 달에서의 시각을 정하라는 백악관의 지침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내려졌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명 달 표준시를 정하라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수석 책임자 아라티 프라바카르 씨가 메모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백악관이 나사에 달과 다른 천체를 위한 통일된 시간 기준, 즉 달 표준 시간 LTC를 2026년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들과 민간 기업 간의 달에 관한 탐구의 경쟁 속에서 우주에서의 국제 규범을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달과 다른 천체들에서의 중력이 달라서요. 지구하고는 다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달에 관한 임무에 필요한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면 우주선 간의 데이터 전송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지구와 달 사이의 통신을 동기화하는 데도 달 표준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달의 위치 지도, 또 실수를 미리 막는 일에도 필요하고요. 이 나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만 하더라도요. 달의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 단계인 과학기지를 달에 만들자는 것인데 이 계획에 수십 개의 민간 기업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통일된 시간을 보면서 자료를 전송하고 우주 비행사 간 통신을 해야 안정성이 보장되고 또 시차 때문에 생길 어려움이 방지됩니다. 현재 로켓이나 탐사선들은 각 출신 나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간을 사용하다가 자칫 우주 공간에서 충돌할 사고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이 표준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근거로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이 약한 곳에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는데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 상황에서 지구에서 사용하던 시계를 차고 달에 가면 지구에서의 하루 평균 58.7 마이크로초씩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메모는 달 표준시를 정하는 것은 국제사회 사이의 약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러시아와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AA와 개기일식. 오는 8일 달이 태양을 완전하게 가리는 이클립스 개기일식이 일어남에 따라 미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기 회사와 여행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FA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개기일식은 멕시코와 북미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태평양 표준시로 오전 11시경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5시 19분에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에서는 15개 주를 가로질러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좁은 경로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남부가 오후 1시 40분, 알칸소와 일리노이에서는 오후 2시경, 또 펜실베니아와 뉴욕에서도 오후 3시 16분에서 18분에 일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FAA는 미국의 하늘에서 일식을 관찰하기 위한 항공기와 드론이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도착과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통보하고 조종사들에게는 항공기는 모든 국내 IFR 도착 및 출발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항공기 대기, 경로 변경, 출발 허가 예상 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명령했습니다. IFR은 Instrument Flight Rules, 계기 비행의 영문 약자인데요. 항공기가 기기를 주로 사용해서 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종사는 시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항공교통관제의 지시를 받아서 비행 경로, 속도, 고도 등을 조정합니다. 자, 이런 경고는 이전 사례에 근거한 것인데요. 코리아 데일리 영문판이 미국 항공교통관제사협회의 기록을 인용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17년 개기일식 당시 영향을 받은 도시의 항공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메리언과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공항에서 항공교통량이 각각 305%와 200% 증가했던 겁니다. 한편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4월 8일 개기일식은 2044년까지 북미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개기일식이 될 것이라면서 비행 시 보호 안경을 착용하라고 권했는데요. 개기일식을 구경하기 원하는 사람들 모두 보호 안경을 꼭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올빼미 논란.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 FWS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박이 올빼미 개체수 보호안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보호안은 줄무늬 올빼미가 북서부주에서 덜 공격적인 친척인 북부 전박이 올빼미를 밀어내는 상황에서 이 종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에서 약 50만 마리의 줄무늬 올빼미를 30년에 걸쳐 대량으로 도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줄무늬 올빼미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전박이 올빼미의 감소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대해 동물복지 옹호자들은 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종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여러 야생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단체들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하면서 이 제안이 주목받았는데요. 70여 개 단체들은 데팔랜드 내무장관에게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비살상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해당 조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북부 전박이 올빼미가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인간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어렵지만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NPR에 따르면 1990년 환경운동가들이 벌목산업으로부터 이 새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부 전박이 올빼미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는 국가가 북부 올빼미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 동부가 원산지인 줄무늬 올빼미가 서부로 이동하면서 전박이 올빼미에 영역을 침범하는 또 다른 위협이 됐는데요. 코넬 조류학 연구소에 따르면 줄무늬 올빼미의 서쪽으로의 이동은 더 작고 덜 공격적인 사촌인 전박이 올빼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박이 올빼미의 서식지인 숲이 삼림 벌채로 망가진 상황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줄무늬 올빼미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문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라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전박이 올빼미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책임을 줄무늬 올빼미에게 돌리고 도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NPR은 10년 전 FWS가 북서부에서 최대 3,600마리의 올빼미를 죽이기 위한 4년간의 실험을 시작했지만 이 전략이 올빼미의 침입을 늦추기는 했지만 막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내용으로 다시 한반도 내용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뵙네요.
네. 네.
자, 첫 기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4일자 보도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선박의 수상한 과거 행적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위치 신호를 끈 채로 한 1년 동안 두 곳의 항구 입항했는데 북한에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죠. 선박 이름이 뭔가요?
예. 선박에는 DEYI, 더 이 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선박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위치 신호가 포착됐고요. 지난 1년 동안 위치 신호를 끈 채 단 두 곳의 항구에만 입항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선박이 북한에 들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더 2호의 구체적인 항적이 나왔나요?
네. VOA와 마린 트래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더 2호는 지난해는 1년 동안 전혀 운항을 하지 않다가 네. 올해 1월 7일에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1월 25일에 한반도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1월 29일에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지 않았고요. 위치 신호 발신을 중단한 채 58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3월 28일 한국과 중국의 중간 수역에 다시 나타나서 한국 영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선박에 이런 행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이 이 자동식별장치 AIS를 항식 켜두고 운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박과 같이 위치 신호를 꺼버리는 행위는 불법 활동, 특히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북한 관할인 제한 수역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제3국 선박이 북한 수역에 진입하면서 자동 식별 장치 이 AIS를 끈 사례가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이 선박을 나포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사례를 상기시키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한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더 2호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는 있나요?
네. 중국 홍콩 소재의 HK1린 쉬핑사입니다. 더 2호, 이 한척만 소유한 초소형 회사인데요.
네.
이 선박은 지난해 5월 토고 선적을 취득했고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웨이하이항과 부산항에만 정박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요. 이는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기사 정리합니다. 4일자 기사인데요. 북한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 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체계 전반의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죠.
네. 자,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비행 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 16나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제한하고 두 개단 엔진의 시동 지연과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을 통해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의 특성과 측면 기동 능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탄두는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확히 동해상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뭐라고 하나요?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실제 포착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도달했고 북한이 주장하는 1000km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도달, 하강 후에 상승 기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강 중 미사일 속도가 북한이 주장한 만큼 빠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신형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로 개발 초기 단계 미사일의 비행 성능 시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력화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예. 이번 발사가 북한의 기술 진전을 보여주지만 전력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측면 기동 기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국방대학교의 권영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비행 궤적 특성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한 것이 기술적 완성도를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탄도 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고요. 특히 글라이더형은 제어가 어려운 대신에 탄도탄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미군 증원 전력기지 등을 타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평가를 내렸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한의 국방과학기술력에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전략 공격 무기가 탄생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이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그리고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는 이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력과 이 ICBM 탄두의 각계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가 어렵고 또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성능 확인을 위한 핵실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김 위원장이 왜 이런 과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치적이 없기 때문에 군사 분야 성과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경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이 지방발전 정책을 해봐야 효과는 미지수이고 식량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 체제에서 내세울 것은 국방력 분야밖에 없고 그 성과만 집중적으로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3일째 기사인데요. 자, 오늘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합의가 예상될지 전문가들의 의견 정리했는데요. 군사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 내용을 좀 알아보죠.
네. 자, 먼저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가 기시다 총리 방미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국방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동맹의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휘 통제 구조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요?
네. 존스턴 석좌는 주일 미군의 통제 구조와 권한의 현대화, 일본 정부가 창설하는 이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새로운 상호작용 체제 구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진정한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더 민첩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현대화가 영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다시 존스턴 석좌의 얘기입니다. 이 현대화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해양 공세와 국방력 강화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존스턴 석좌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같은 그 진정한 통합연합사령부를 설립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요.
네.
미국과 한국 사이와는 다르게 미일 군사지휘 관계는 완전히 다르고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이런 통합사령부 구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예정일까요?
네. 존스턴 석좌와 더불어서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 그리고 캐리 빙엔 CSIS 항공우주안보국장 모두가 예상하는 점입니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공군력 협력 강화, 미사일 경보 및 방어체계에 대한 협력 강화, 그리고 극초음속 활강체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보 공유, 또 실험과 관련한 협력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과 그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의 면담을 언급하면서 억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겪는 비통과 슬픔, 고문과 같다면서 이러한 강제실종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기구는 여기 어떤 입장인가요?
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리지 트로셀 대변인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나다 알라시프 유엔 인권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억류자 가족들의 공개 편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자의적 구금 가능성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북한 정부가 억류 중인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가족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억류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부당한 제한을 없앨 것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 누구누구인가요?
네, 한국 정부에서는 현재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모두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며 적어도 10년째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플랫폼 바로 유튜브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이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돌아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심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규모가 작고 전투에서도 크게 패배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낮아지면서 존슨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 존슨 대통령 반대 세력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일부 민주당 당원은 존슨 대통령의 위기를 대선 출마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주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과 미네소타주의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기 예비선거에서 케네디 상원의원과 메카시 상원의원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존슨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968년 3월 말, 린든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고 북베트남과 평화 협상을 시작할 특별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밝혔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개인적인 당파적 목적이나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 외에 다른 일에는 단 한 시간 혹은 단 하루라도 시간에 바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당이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고 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968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1968년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흑인 민권에 관한 논쟁과 베트남 전쟁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민권법을 시작으로 여러 해 동안 주요 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968년 초에 이르면 존슨 대통령이 반전 시위대와 부딪히지 않고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전쟁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4년 더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면서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더는 대다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유진 메카시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여러 차례 존슨 대통령과 경쟁했습니다. 예비선거는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몇 달 전부터 치러지는데 전당대회 대의원들은 당원들이 예비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해야 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수천 명이 메카시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대학생들은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메카시 후보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투표 결과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은 뉴햄프셔주에서 거의 42%의 표를 얻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의 득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투표 결과는 모욕적이었습니다.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자 로버트 케네디 뉴욕주 상원의원도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 법 집행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의원이 대선 출마를 발표했을 때 많은 미국인이 케네디 의원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로버트 케네디 의원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베트남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유혈 사태를 종식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과 세계 모든 곳에서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968년 4월 4일 미국 최고의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미국 흑인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 폭동이 잇따라 일어난 뒤 민주당에서는 또 한 명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는 바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험프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디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헐리우드 감독 시드니 폴락 만나보시겠습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생을 영화계에 바치며 제작, 감독, 연기 등 모든 면에 뛰어났던 만능 스타 시드니 폴락을 소개해드립니다.
I can't even send you up for a commercial. You played a tomato for 30 seconds. They want a half a day over schedule because you wouldn't sit down. Yes, it wasn't logical. You were a tomato!
할리우드 남자 배우 더스틴 호프만이 여자로 변신하고 연기를 하는 영화 투시의 한 장면입니다. 투시는 엄청난 인기를 끈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제작 시간도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투시는 최우수 작품상 등 아카데미상 후보에 10개 부분이 올랐을 만큼 명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수입을 안겨줬습니다.
시드니 폴락은 대형 스타들을 기용하고 작품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일반 관객들에게 널리 인기를 끌면서도 극히 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가 특수 효과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는 액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시드니 어윈 폴락입니다. 그는 1934년 인디애나주 라파에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분들로 인디애나에서 대학 재학 중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드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에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뉴욕시로 가 네이버후드 플레이하우스 영화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드니는 2년 동안 연기를 공부하고 대학의 연기학과 보조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1958년 클레어 그리스월드와 결혼했습니다.
영화계 생애 초기였던 이때 시드니 폴락은 여러 편의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유명 배우가 된 버트 랭커스터도 있었습니다. 랭커스터는 폴락에게 연기보다는 감독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폴락은 당시 연기 지도자로서의 경험은 나중에 감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시드니 폴락은 벤 케이시, 네키드 시리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의 첫 영화 가는 실은 1965년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1946년 소설 This Property is Condemned가 나왔습니다. 한국명 우수로 소개된 영화였습니다. 이들 영화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69년 폴락은 They Shoot Horses, Don't They? 한국명 그들은 말을 쏘았다를 감독했습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경제공황 시 댄스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경쟁자인 제인 폰다와 마이클 세라진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두 사람과 폴락은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드니 폴락의 영화 중 가장 우수한 영화는 1985년 나온 Out of Africa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던 이 영화는 네덜란드 작가 카렌 블릭슨이 쓴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카렌은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었습니다. 카렌은 1914년 케냐로 가 땅을 사고 커피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폴락은 바로니스 블릭슨과 야생동물 사냥꾼 데니스 핀치 해튼 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시켰습니다. 1980년대 최고의 배우 메릴 스트립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두 사람 역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처음 만났습니다. 카렌 블릭스는 그녀의 말이 울타리를 벗어나 달아나버리자 자신의 소유인 야생의 대지에서 말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사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Do you have a gun?
She won't like the smell of you.
Shoot it. Don't. Please shoot her.
Oh, let's give her a moment.
Oh my God, shoot her.
여자 블릭스는 남자 친구 핀치 해럴드에게 총을 쏘라고 말하고 해튼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여자의 애를 태우는 장면입니다. 결국 해튼의 예상대로 사자는 여자를 해치지 않고 물러갑니다. Out of Africa는 감독상 등 무려 7개 분야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시드니 폴락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역시 로버트 레드포드가 출연한 아바나를 감독했습니다. 그 후로 더 펌, 사브리나 등이 나왔습니다. 2005년에는 샴펜과 니콜 키드먼이 출연한 통역 더 인터프리터를 감독했습니다. 영화의 일부는 뉴욕에 있는 UN본부 건물 내 총회장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촬영했습니다. 시드니 폴락은 언젠가 자신은 영화 제작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떠밀려 하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감독은 자신을 매우 긴장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제작에는 매 15분마다 들어가는 돈이 수천 달러씩 되기 때문에 감독은 1분 1초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폴락은 오랜 영화계 생애 동안 많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미라지 프로덕션이라는 영화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제작자로서 창의적인 부분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로 인해 찬사나 비난을 받는 대상이 아닌 일이라 마음이 편해서 좋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제작 영화 중에는 이성과 감성, 재능 있는 리플리, 콜드 마운틴 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마이클 클레이튼도 그가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2005년 폴락은 유명한 건축가 다큐멘터리 영화 스케치스 오브 프랭크 게리를 제작했습니다. 폴락은 그 건축가와의 우정과 다큐멘터리 제작 배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We've been friends for several year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bemoaning the difficulties of trying to find personal expressiveness within disciplines that make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해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나한테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나는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건축에는 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래서 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라 했다.
시드니 폴락은 영화계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쉬지 않은 것은 연기였습니다. 그는 연기를 하면서 다른 감독들은 어떻게 하나 배우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법을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폴락은 우디 앨런 감독의 남편과 아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이즈 와이드 셧, 로버트 울트먼 감독의 더 플레이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시리즈 윌 앤 그레이스, 앙뚜라지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마이클 클레이튼에서 폴락은 마티 바크라는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대형 법률 회사의 총수였습니다. 변호사를 그만두겠다는 마티와 그것을 만류하는 마이클의 대화 장면입니다.
For 12 years and I got no equity. I'm sorry, I don't feel reassured.
Nobody told you to go into the bar business.
I only opened it so that I have something else, I'd have a way out.
I had no idea you were so unhappy.
How many times did I ask you to put me back?
생애 후반에 접어들면서 폴락은 영화와 배우의 여러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액터스 스튜디오 웨스트의 디렉터, 아메리칸 시네마 테크의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시드니 폴락은 2008년 암으로 LA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그가 제작하고 감독 출연한 많은 작품들은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도 오랫동안 영화 애호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할리우드의 만능 스타 시드니 폴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3년 늦가을,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조작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제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를 지역 개인과 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을 통해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허위 정보의 기원이 모스크바라는 사실을 숨겨서 이야기의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허위 정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작전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아프리카에서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중남미에서 러시아의 허위 정보 작전을 폭로한 미 국무부의 글로벌 참여 센터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계획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인터넷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넷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러시아의 정보기관에 의해 지원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아프리카 계획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계획 중 하나는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전역의 공중보건 프로젝트, 예를 들어 모기 매개 바이러스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서방의 공중보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프리카인들은 미 국방부 생물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비밀리에 실험 대상으로 활용됐다고 거짓 주장하는 가짜 이야기를 출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글로벌 참여센터의 책임자인 제임스 루비는 그들은 합법적인 의료단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의심하며 아프리카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노력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아프리카 계획의 책임자는 아르템 세르게예비치 쿠레예프입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등록된 조직인 이니셔티브 23의 총 책임자입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의 지도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바그너 그룹이 해체되면서 몇 명이 아프리카 계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프리카 계획은 수많은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칼라시니코프를 통해 허위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와 푸콘탁테라는 플랫폼을 통해 친러시아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정보 조작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전술입니다. 특히 보건 정보를 대상으로 할 때 피해가 큽니다. 아프리카의 보건 안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크렘린의 이런 잘못된 정보 조작 작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